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부터 읽을게요. 5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5절 읽을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더운데 잘 지내셨어요? 저희 집은 잠을 좀 자기 어려워서 굉장히 피로감이 누적되는 한 주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날씨가 좀 좋아져야 될 텐데. 오늘도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이제 내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혜령이를 만났는데 혜령이를 만나면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어떤 열정 같은 게 생기거든요. 아, 내가 게으르게 사는 것 같고 부끄럽고 요즘에 조금 게으려주신 분들은 잠깐 후프베이글에 가시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열정이 다시 한번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 11시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좀 미진하다고 느껴지는데 11시에 나가야 제가 집에 가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 뭐 이렇게 막차 시간이 됐다고 집에 가서 그런 정신으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 교회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온 지가 제가 24시간이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2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래서 약간 오전에는 되게 그 열정으로 했는데 오후니까 살짝 좀 피곤하네요. 근데 이제 같이 피로감 중에서도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요 얘기를 하고 얘기를 꺼낸 건데 밤에 있다 보니까 설교 준비가 약간 한두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지 저한테 8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12시부터 자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좀 제가 개척하고 교회에서 자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왠지 개척하면 교회에서 좀 자고 그래야 되잖아. 뭐 기도하고 막 개척교 목사가 근데 좀 그런 타입이 아니라 근데 어제 새벽에 여기서 그냥 자기도 뭐 해서 이 앞에서 좀 기도를 좀 했는데 오늘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기도 양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뭐 양보단 마음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향해서 준비되는 마음, 예배에서 기대되는 마음, 그리고 소망하는 마음도 이게 한 그러니까 한 12시간 전이잖아요. 한 12시간, 10시간 정도 전에 요 자리에서 딱 하니까 되게 또 간절한 거야. 예배 가운데 좀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고. 또 뭐 여러분 기도다 그러는데 간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배를 접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좋았어요. 뭐 일부 예배 들으신 분은 특별한 차이는 못 느끼셨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뭐 좀 아까 기도 앞전에 했어야 되는 얘기지만 좀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나눔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그냥 갑자기 참석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미리 기도하고 오시면 제일 좋겠지만 안 되면 조금 미리 오셔서 기도의 시간들은 충분히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가능하시면 일요일 아침에는 내가 토요일은 절대 안 바라고요. 일요일 아침에는 예배에 대해서 좀 기도하고 오실 수 있는 수준도 있으시니까 그럼 여러분들 예배가 더욱더 살아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잘해서 은혜를 줘야 되는데 자꾸 니들 보러 잘하라고 해서 미안해요.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좋으십니까? 오늘 본문 별로 안 좋아하는 류의 본문이죠. 우리가 싫어하는 류, 좀 부담스러운 류의 본문인 것 같아요. 이제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본문들 있잖아요. 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쓰러지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면 우린 일단 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왠지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왠지 또 거꾸로팀을 당할 것 같고 그렇죠? 쓰러짐을 당할 것 같고 실패를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왠지 거꾸로팀도 있고 실패도 있고 쓰러짐도 있지만 내가 견뎌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류의 본문들은 그래서 우리한테 좀 무겁습니다. 그렇죠?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유의 본문들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 교회에서 오늘도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헌신이라는 개념들을 할 때 원래 처음에 교회 다닐 땐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하다가 좀 지나면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좀 지나면 주를 위해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다가 갑자기 온몸을 너희가 주를 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공짜라고 나눠줘서 받았는데 나중에 이게 내가 신체포획약서를 쓴 셈이 되는 거니까 헌신이라는 게 몸을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으로 좀 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소중해서 너희들이 좀 뭔가 우리가 뭔가를 포기해도 좋습니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기분 좋게 안 들린다라는 거죠. 좀 오해를 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구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라는 구도는 꼭 신앙에서 있는 구도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건 좀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고등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편안한 게 되게 중요한 고3이에요. 고3인데 편안한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학교 가서도 주무시고 학원 가서도 주무시고 그리고 틈만 하면 친구들 만나고 오락하고 쉬고 놀고 이렇게 라이프 서클을 딱 잡고 가는 고3님이십니다. 이 고3은 어떤 일을 당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고3 생활을 보낼 때 부모가 이 아이를 가만둘까요? 아니죠. 부모가 이야기를 쫄 겁니다. 그렇죠? 혼내고 뒤집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얘를 가만둘까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깨우고 혼내고 왜 안 가냐고 얘기하고 다른 곳을 집어넣고 막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할까요? 고3인데 그 정도 성적밖에 안 나온 곳에서 또 공격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미래가 없다라고 또 얘를 억압할 겁니다. 어떻게 돼요?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하지만 얘는 쌓이지 않죠. 왜? 난 편한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얻었으니까. 그렇죠? 이 패턴이에요. 이 구도입니다. 가끔 자매분들 중에 그런 경우들을 겪죠. 이렇게 멀쩡한 애였는데 연애하면 이제 약간 정신이 훅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애하면 꼭 친구들 사이에 욕먹는 케이스. 어때요? 연애가 너무 중요해요. 남자가 되게 중요해요. 뭐 여자가 되게.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걸 얻었기 때문에 나머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럼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날 욕하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신앙적으로 조금 더 떨어지죠. 사회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좀 더 등한히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도 친구에게서도 영적으로도 우겨쌈을 당해요. 근데 난 쌓이지 않아요. 왜? 난 쟤랑 있을 때 좋으니까. 그렇죠? 이 개념으로 되는 거예요.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난 성공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성공만 하면 돼요. 이게 나한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내가 가치적으로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편하게 지내는 게 아닐 수도 있고 주변 인간관계에서 욕먹을 수도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난 이게 있으니까 괜찮아요. 안 쌓인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냐? 내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기준과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과는 충돌이 있을 때 나타나는 당연한 구도예요. 근데 바울 경우에 뭐였어요? 바울 경우에 그게 그냥 신앙이었던 거죠. 그렇죠? 저 사람들은 저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너 이거 없으니까 큰일이지. 너 이거 없으니까 답답하겠다. 너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난 그건 없어도 되고 난 이게 있으니까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은 자기가 특별히 어떤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 고생스러워도 고생을 못 느끼는 체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때 겪었고 여러분들도 때때로 연애할 때 겪었고 여러분들 때때로 사회생활할 때 겪었던 것처럼 내게 더 중요한 게 생겼기 때문에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생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해도 그에 대해서 그닥 나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패턴을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단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신앙이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내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있어서 일반적인 기준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무엇인가 특별히 저 중요한 게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삶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래도 이 구도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도 우겨쌈을 당하는 건 싫은. 그래도 뭐 꼬꾸라지는 건 싫다. 목사가 괜히 지금 말로 논리로 나를 현혹하는 거지 분명히 결국은 예수 믿음이 흔든다는 얘기다. 라는 얘기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보자면 예를 들어봅시다. 이게 그래도 이 구도 자체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신앙을 생활하면 특별히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기준과 일반적인 기준이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 기준과 일반적인 기준이 틀려서 이 구도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어느 케이스냐 하면은 예를 들어봅시다. 이런 경우죠.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기만 하지 다니진 않아요. 하지만 좋아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유럽을 가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전 유럽을 되게 가고 싶어요. 10년 전에 신혼여행 때하고 못 가봤거든요. 가고 싶어요. 또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원 집사님이 이번 주에 갔다 오셔서 조금 전에 저한테 요트 되게 좋다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또 막 가고 싶어요. 요트 되게 타고 싶어요. 막.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제가 아내랑 10만 원씩 모으자는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못 모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조금만 나아지면 10만 원씩 모으자는 얘기를 했어요. 10만 원씩 모으면 1년에 100만 원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럼 3년을 모으면요 한 사람이 갈 수 있거든요. 6년을 모으면 두 사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9년을 모으면 세 사람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49세에 유럽을 다시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올해부터 못 모으니까 50에 가겠네요. 그 생각을 하면서 모아볼 생각이에요. 근데 여행이 되게 중요한 사람은요.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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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900만이 모였다 쳐요. 그럼 어때요? 와 드디어 모였다. 내가 진짜 이제 유럽을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신나겠죠. 그렇죠? 왜요? 이 사람한테 뭐보다 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900만 원보다 여행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런 사람한테는 선택하기가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돈을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여행 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알토나란처럼 10만 원씩 꼬박꼬박 모아서 10년을 모아서 1000만 원을 모았어요. 근데 내 옆집 사는 이상한 애는 그거를요 2주에 쓰고 오는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걸 그걸 왜 2주에 쓰고 와? 10만 원, 1000만 원을 놔두면 1000만 원이 1010만 원이 되고 1050만 원이 되고 1100만 원이 되고 1300만 원이 이렇게 굴러가는데 이게 괜찮아요? 그래서 딱 그런 사람은요. 여행 가는 사람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 돈을 함부로 쓴다. 이렇게 부자도 아니면서 뭐 저런 식으로 돈을 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문제가 없어요. 여행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겨쌈을 당해도 돈 있는 걸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그렇죠? 돈이 없는 걸로는 우겨쌈을 당해도 여행 가는 걸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문제가 생겨요? 여행을 가자니 이게 900이 너무 비싸 이게 내가 이 돈을 2주에 쓴다? 3주에 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안 가자니 내가 10년에 내가 유럽 한번 못 가보고 죽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불쌍해. 한번 가보고 싶어. 내가 가봐야 되는데. 근데 그걸 가자니? 좀 그래. 요 상태. 여러분들이 소비할 때요, 정말 갖고 싶은 거 돈 모아서 살 때는 신나요. 야, 드디어 이 돈이 모아서 이거 샀다. 와! 괜찮아요. 야, 그런 걸 왜 사? 돈 아깝게. 괜찮아요. 아, 갖고 싶어. 아, 근데 좀 비싸. 아, 근데 갖고 싶어. 아, 근데 좀 비싼 것 같아. 아, 그것도 쓰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갖고 싶어. 이때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요, 사람이 약간 30대를 넘어가면서 약간 이 느낌이 와요. 여러분, 10대는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이유는 10대는 노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저는 그날 신났으면 인생의 정점에 서는 기분이에요. 오늘 진짜 내가 이렇게 재밌게 논 날이 없어. 그러면 진짜 신난 정점이에요. 20대 초반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보다 더 이렇게 재밌는 게 있구나. 이렇게 신나는 게 있구나. 와, 이런 것도 있다. 막 그러면 인생이 그게 내가 정말 누릴 걸 다 누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노는 것도 노는 게 답답하더라고요.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고 계속 소비적인 삶을 산다는 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인생은 의미 있게 살아야 돼. 이게 확 오더라고요. 의미 있게 살아야 돼. 인생은 의미야. 응? 인생은 의미. 아, 가치. 책 읽고 뭐 의미 있는 활동을 하려고 하고 뭔가 추구하고 막 이렇게 20대 중반, 30대 초반까지 막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더니 의미도 중요한데 사람이 좀 안정이 돼야 돼. 나는 누울 자리는 있고 의미고 밥은 먹고 의미고 애는 어딜 데리고 다닐 수 있고 의미지 이게 너무 그러면 힘들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안정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나이를 조금 더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노는 게 미친 듯이 재밌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가끔 놀아줘야 돼 사람이. 안 그러면 너무 답답해. 의미가 있으면 다 나는 의미로 죽는다 이건 아니야. 너무 무의미한 내가 너무 좀 초라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안정하기만 되면 된다는 아니에요. 안정이 뭐 그렇게 중요해. 근데 안정이 안 되는 건 또 싫어요. 요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요 상태가 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인생에서 조금 알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문장만 딱 바꾸면 인생이 참 별거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요, 이쪽 섹션을 포기해서 저쪽을 성취하려는 게 되게 귀찮아집니다. 뭔지 알겠죠? 안정이 상하면서까지 의미를 찾고 싶지 않고요. 그렇죠? 안정을 포기하면서까지 놀고 싶지 않고요. 안정하자고 안 놀고 싶지도 않고요. 이 상태가 가요. 그렇죠? 이 상태가 딱 찾아오는 게 되는 부분인데 내 심리적인 상태가 이 상태일 때,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 더 중요한 게 없는 상태가 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도가 되게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죠? 이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인 것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다가요. 왜? 다 고만고만한 거지 더 가치 있고 그런 건 없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 단어로 표현하면 늙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생기면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걸 저는 아까 했던 표현으로 하면은 아까 뭐 성공이 보배인 사람도 있고 관계가 보배인 사람도 있고 편안한 게 보배인 사람도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건 어떤 면에서는 욕심이 보배인 사람이에요. 욕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많이 가지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욕심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안 하면서 되기를 바라는 게 욕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많이 갖기려고 하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조금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기도 하고 의미 있기도 하고 안정적이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뭔가 다른 걸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인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보배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되게 불만이 많아지거든요. 뭔가 인생이 답답하게 느껴지거든요. 뭔가 잘 안 풀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도 그걸 포기를 안 해요. 왜? 욕심이 이 사람한테는 보배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것도 또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건 좀 오해들을 푸는 얘기를 두 가지를 간단하게 객담처럼 얘기를 했고요. 포인트로 들어가 봅시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건요, 일반론적인 얘기 하나랑 신앙적인 얘기 하나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설명한 건 아주 그냥 편안한 얘기,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건요, 불편한 것이 없는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소중한 것이 있는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라는 얘기가 바울이 하고 있는 일반론적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이 없는 것이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요, 소중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빛나는 인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 모성, CF적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게 빛나는가? 어떤 사람이 되게 빛나요?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 엄마, 되게 빛나요. 그렇죠? 이 아이를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인생을 쓸 수 있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젊을 때 화려하고 뭐 되게 멋있고 이렇게 이쁘고 이런 거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좀 내려놓고 수수하게 머리를 질끈 묶고 쌩얼로 앉아있는데 그 아이를 되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엄마. 그러니까 빛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 소중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얼굴에 빛이 납니다. 두 번째, 결혼을 하려는 연인들도 얼굴에 빛이 나요. 그렇죠? 소중한 걸 갖고 있는 거죠. 마음에 뭔가 품은 거예요. 새로운 가정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래서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왜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가장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빛이 나요, 얼굴에. 그렇죠? 뭔가 새로운 인생에 대한, 새로운 소망에 대한 그것들이 마음에 품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꿈을 갖고 일하는 직장인 얼굴에서는 빛이 납니다.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을 가지고 내가 올라가고 싶은 자리가 있고 해내고자 하는 일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미래로 연결되는 통로라고 내가 지금 이 일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일을 할 때 얼굴에서 빛이 나요. 열정이 있고요. 뜨겁고요. 그 사람이 빛납니다. 그렇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배우는 사람 얼굴에도 빛이 나요. 그리고요, 내가 얘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사의 얼굴에서도 빛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꿈꾸는 세상에 있어서 운동하는 사회활동가, 그 NGO이건 정치가이건 사회운동가이건 꿈꾸는 세상에 있어서 그 꿈을 꾸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그것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빛이 납니다. 중앙이가 좀 나가볼래요? 뭔지 모르겠네. 얼굴에도 빛이 납니다. 그렇죠?
일단 각 사람의 얼굴에서 빛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마음에 무엇인가 저를 보세요 그냥 예. 자기 마음에 뭔가 담고 있고요. 그 담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빛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 더 빛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마음에 품고 갖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더 빛납니다. 그리고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일정 부분 포기하는 것들을 감내합니다. 그쵸? 여러분, 결혼을 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경아. 남자친구 오늘 안 왔죠? 결혼한다는 게 수많은 남자들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가사노동을 짊어지는 거예요. 뭐,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내가 평생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그 사람이 너를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쵸? 굉장히 짊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내하죠. 결혼하면서 아, 내가 놔두고 가는 저 수많은 남자들은 어떤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농담삼아 하는 거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진짜 그런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잘못된 결혼을 하는 거죠.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안 보여요. 자기가 담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렇죠? 아이가 엄마가 그냥 농담처럼 야 젊은 좋겠다 넌 싱글이어서 지금도 이렇게 이쁘게 하고 다니고 정말 이렇게 돌아다니고 되게 좋겠다 부럽다라고 얘기해요 엄마들이. 그래서 그 엄마들 중에 그럼 자기 아이가 내 인생에 차라리 삭제돼버리고 저로 돌아가고 싶다는 엄마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얘를 미쳤지 뭐 이런 엄마가 있어요? 아,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버린 것에 대해서 막 그냥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요, 자기가 버린 것보다 자기가 얻은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빛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인생에 소중한 게 있어요. 그 소중한 걸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했어요. 하지만 자기가 포기하는 것들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담고 있는 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람은요, 이럴 때 그 인생이 빛납니다. 마음에 특별히 중요한 게 없는 사람. 그래서 다 중요해진 사람. 마음에 특별히 중요한 게 없는 사람은요, 되게 시니컬하거든요. 근데요, 되게 다 중요시해요. 스케줄 하나, 먹는 거 하나, 조그만 거 하나, 큰 거, 이런 거 뭐 다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뭐 하나 놓치려고 하잖아요. 뭐 하나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아무것도 특별한 게 담겨있지 않는 사람은요, 사는 게 별거 없구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내가 별거 아니라고 느껴져요. 마음에 소중한 걸 아무것도 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결국엔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단지 빛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소중한 것, 인생에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둡고 생기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생기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품고 있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인생을 걸어서 이루고 싶은 일도 없고 이게 정말 맞다는 생각이 지키고 싶은 신념도 없고 그리고 내가 꿈꾸는 세상에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꿈도 없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인생이 가볍습니까?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목숨을 걸어 내가 인생을 걸어서 지켜야 되는 가치와 내가 삶을 걸어서 이루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을 때 그 인생이 빛나는 것이고 그 인생이 무거운 것이지 그 인생에 별거가 있는 것이지 인생에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아서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인가 쓸 생각이 없고 다 비슷비슷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 하나 포기할 마음이 없어서 난 아무것에도 우겨싸움을 당하지를 바라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인생이 기본적으로 건강하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주 전형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도 일반론적인 얘기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인가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마음의 보배를 마음에 내가 생각하는 게 보석이라고 하는 걸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빛납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꼭 원하는 게 있으면요, 꼭 필요한 게 있으면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게 있으면요, 중간에 과정이 힘들어도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죠? 이게 두 번에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상식적인 문장입니다. 아, 신앙을 하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구나. 아, 여러분들 고생시키려고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생시키려고 회사 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생시키려고 사업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결혼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결혼하면 고생이 없습니까? 회사 가면 고생이 없습니까? 공부하면 고생이 없습니까? 아니죠. 과정은 있잖아요. 지난주에 저희 아이랑 전쟁기념관을 갔었는데 가서 이제 최무선 얘기가 우연히 나왔어요. 최무선을 위인전으로 본 적이 있나 봐요. 요즘에 계속 최무선 자기 아는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최무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최무선을 얘기하면서 최무선이 왜 멋있어? 라고 했더니 최무선은 중간에 어려운 과정이 많은데도 포기하지 않은 부분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전쟁 기념에서 내 아들이 진짜 와 이게 내가 깊이가 있다 막 이렇게. 응?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집에 가서 요즘에 9구단 하루에 한 단씩 외우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7단을 외우는 날입니다. 그 9구단 판을 들고 바닥을 굴러가면서 귀찮아 안 할 거야 왜 이걸 해야 돼. 야 네가 아까 어? 필요한 게 있으면 중간에 참는 게 멋있다며 했더니 괜히 그 말을 했어. 여러분 애가 9구단을 외우려고 해도요 내가 아무리 개방적인 아버지라고 해서 9구단을 안 외우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내가 교육을 안 시키는 편이긴 하지만 그건 외워야 될 것 같아서 내 생각에.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애가 9구단을 외우려고 해도요 중간에 조금 불편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한 과정이 있다고 나를 괴롭히려고 한다, 나를 사기치려고 한다, 나를 속이려고 한다, 아빠가 나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 전제는 갖고 얘기를 시작합시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 일반적으로 상처로 갖고 있는 일반론적인 두 가지 생각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바울의 얘기를 자꾸 오해하니까 일반론적인 얘기 두 가지 먼저 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인생은요 보배를 가슴에 품고 그 보배를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갈 때 빛나는 거예요. 인생이 다 중요해서 사실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는 게 빛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숨 걸 사람 하나 있고 꿈꾸는 세상 한 번 하나 있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에서 지켜야 되는 가치 하나 정도는 있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통일되면 또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거 하나 정도씩 있고 살아가는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지 그렇지 않은 인생은 가벼운 인생입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가치도 특별히 없고 이 사람도 흥 저 사람도 흥 사람도 그렇고 뭔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루고 싶은 삶과 세상도 없다면 좀 가볍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에만 동의하신다 해도 여기에 대한 선입관을 벗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고생시키려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나중에 주님한테 뭔가 해드려야 된다는 게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내 인생을 쏟아야 될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건요 의무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내 인생에 쏟아야 될 그 무엇인가를 찾지 못하고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오히려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일반론적인 얘기고 바울은 한 가지 얘기를 더 하죠. 여기까지 적용하셔도 좋겠고요. 한 가지 얘기 조금 어려워지죠? 바울이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반론은 동의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한테는 뭐 연애가 네 가족이 네 인생의 보석이니 너한테는 네가 꿈꾸는 어떤 혁명이 네 인생의 보석이니 네가 이루고 싶은 어떤 사업이 네 인생의 보석이니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보배는 내 인생의 보석은 나의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얘기하는 도전점은 여기에요. 그 앞부분까지는 일반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커먼센스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바울의 도전점은 나에게는 신앙이 내 인생의 보석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의 액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큐티적으로 우리가 명상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러니까 바울의 액센트는 뭐냐면 신앙은 나에게 인생의 중심이 되는 보석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한테 사실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깊은 게 아니라 사실 실제인데 그렇죠? 신앙은 나한테 뭔가 내 인생에 의미 있는 것들을 이루어나가는 투자하는 수단인가? 그러면 내가 신앙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석인가에 대한 이슈예요. 그렇죠? 바울이 얘기하는 신앙을 좀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부담스러워지니까 신앙을 중요시, 교회를 중요시 막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신앙을 좀 보죠. 단어가 조금 문장이 조금 그런데 좀 그래도 꼼꼼하게 한번 봅시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가 우리가 이 보배라고 할 때 이 보배는 뭐예요? 대명사잖아요. 그 위에 걸 이 보배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윗절을 읽어봐야겠죠? 그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두운데 빛이 비리라 말씀하시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뭐래? 문장이 복잡해요. 끊어읽기 연습하세요.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하나님 설명하는 거죠. 일단 스킵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얼굴은 은종인 편인 것 같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셨다. 이것이 나에게 뭐다? 보배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끊어가요.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겠죠. 하나님을 아는 거. 첫 번째 바울이 얘기한 건 뭐예요? 나에게 보배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알아 이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아도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성의 원리를 배워도요, 그 책을 이해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실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단지 안다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구나. 그쵸? 인생이란 건 어떤 것이구나. 세상은 무엇이구나.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구나. 를 누구로부터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안다라는 거죠. 그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와 세상을 아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영광이라는 건 뭡니까? 영광은요, 배우의 언어가 아니라 관객의 언어입니다. 그쵸? 주체의 언어가 아니라 객체의 언어예요. 여러분들, 저도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진짜 깜짝 놀라시고 웃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어쩌다가 제가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을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저를 만나면서 아, 목사님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라고 그래요. 웃겨? 누가 날 보고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이라는 건 내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날 만난 게 왜 영광입니까? 한 세 번만 만나면 그 얘기를 안 해요. 한 두 번? 그 얘기를 안 해요. 사람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이란 뭐예요? 이 사람의 의미와 가치가 나에게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이 사람한테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걸 내가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시는 것. 하나님 그분, 하나님 가르쳐주신 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내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그게 나한테 다 어떻다는 거예요? 되게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표현으로 하면. 정말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구나라고 느껴지고 진짜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나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모르고 살았던 때는 어두움이라고 느껴질처럼 그때는 내 나름대로 살았는데 내 나름대로 살았던 그때가 어둠이라 느껴지고 이게 뭐로 느껴져요? 빛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기준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것들대로 내가 이제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빛으로 비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좀 다른 얘기죠. 하나님을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을 이건 좀 더 복잡해지는 얘기죠. 이게 나한테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게 이게 나한테 이 보배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한두 가지 얘기를 더해요.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 보배를 가졌으니 얘기하기 그 앞절에는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또 우리가 너희를 종처럼 섬기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내가 이런 빛된 방향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만 아니라 세상도 그걸 알길 바라는 바울의 사명. 그렇죠? 세상도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상이 이걸 아는데 세상에 종된 거. 내가 어떤 역할이든지 하리라. 라고 하는 게 바울한테 굉장히 중요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고등학생 얘기랑 연결시켜 봅시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어때요? 바울 입장에선 이걸 하려고 하면요. 스케줄이 되게 빠듯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힘들어요. 가끔 사고도 생겨요. 뭐 매맞을 일도 생기고 감옥 갈 일도 좀 생겨요. 그리고 사람들이 날 자꾸 무시하고 비판하고 비난해요. 사람들이 날 오해하고 비판하고 비판해요.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못 받을 때가 많고요. 스케줄상 타이트하고요. 사고가 터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야 그러면은 이거 되게 불편하고 사고 터지고 인정도 잘 못 받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니야.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보겠지만 아니야. 나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긴 하지만 사실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 건강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옛날에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선명하게 내 기준을 알고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과 결과들을 볼 때 그 보람과 감격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좀 힘든 건 그다지 나에게 큰 의미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가 되는 거죠. 바울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너무 아, 바울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되니까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심플하게 가봅시다.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새벽에 시간이 있으니까 좀 적어봤어요. 제 큐티예요, 이거는. 설교 문맥에는 조금 안 맞을 수가 있는데. 나한테 그럼 보배는 뭔가 한번 적어봤어요. 나한테 보석은 뭔가. 내 인생에 아, 이건 되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 뭐 저한테는 몇 개가 좀 되게 많아요. 바울처럼 심플하지 않아요. 저는 일단은, 일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전 재밌어요, 그게. 뭔가 진리를 알아가고, 아,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다른 편은 세상이 이렇구나. 인생이 이렇구나 이런 걸 아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저를 좀 이렇게 저를 만들어가는 게 재밌어요. 작년에 나보다 올해 내가 좀 낫고 올해 나보다 내년 내가 좀 낫고 이게 저한테는 되게 큰 즐거움이에요. 그것도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한 3년 지났는데 똑같으면 좀 스트레스 받는 편이에요. 좀 안 좋아지면 좀 열받는 편이고 이렇게 내가 변화되는 기쁨이란 게 저한테 되게 큰 즐거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제가 뭐 인터넷 설교를 녹음해서 올리는 거나 목회를 하는 거나 지금 설교를 하는 거나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나 이런 상담을 하는 거나 양육을 하는 이런 걸 다 재밌어하는 이유가 나는 옳은 편에 서서 선한 영향력을 준다라고 생각될 때 되게 좋아요. 난 그걸 되게 좋아해요. 나는 맞는 편에 서 있고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간다. 그것이 뭐 많지 않다 할지라도 미미하다 할지라도 이게 일단은 대분류로 치면 오름의 흘러감이라고 볼 수 있는 분류에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저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그 다음에는 두 가지가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저는 이제 일상생활이 느껴지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는 게 저는 되게 재밌어야 돼요. 이렇게 막 전 고민하고 자고 이러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딱 잘 땐 자는 게 되게 좋고 자고 일하면 기분 잤다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저는 이제 일상생활을 느끼는 즐거움. 자는 거, 먹는 거, 그리고 걷는 거 자연을 느끼는 거, 뭐 이런 거. 저는 일상생활을 느끼는 즐거움이 저한테 되게 커요. 그리고 거기에는 문화생활도 포함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 그렇죠? 문화생활을 느끼는 즐거움도 저한테 되게 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주로 가족이겠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저한테 굉장히 커요. 어제 아침에도 이제 제 아내랑 제 아이랑 양쪽에서 저한테 딱 기대서 제가 가운데 누워있고 양쪽으로 제 어깨를 딱 기대서 셋이 모두의 마블을 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그런 거 있어야 저한테 기대요. 이런 거 없이 저한테 절대 기대지 않습니다. 같이 아이패드를 보면서 모두의 마블을 하는 거죠. 주사위를 한 번씩 던지면서. 그때 문득 되게 행복하다고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요. 이렇게 쭉 적어놓은 다음에 느낀 게 뭐였냐면요. 제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을 때는요. 이런 걸 느끼는 감각이 되게 떨어져요. 내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을 때는요. 뭔가 뭐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나아지는 기쁨 이런 걸 잘 안 느껴요. 되게 그게 부담처럼 느껴져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게 어떤 강박처럼 다가올 때가 많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목회 스케줄이 되게 힘겹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내가 선한 것을 흘려내린다라는 자부심이 없으면 매주 새로운 것을 뭔가 이야기하는 작업이나 어떤 힘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는 작업이나 누군가를 가르치는 작업이 쉽지 않아요. 쉬울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게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그리고요. 일상적인 즐거움이 저한테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감이 좋을 땐 걷다가도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감이 좋을 때는 그냥 자다가도 기분이 되게 좋고 이게 먹는 게 되게 기쁘고 근데 아주 맛있는 걸 먹어도 별로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울 수준은 아니지만 저한테 여전히 조금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아 하나님을 아는 게 나한테 되게 보배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결론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느껴서 하나님이 내용을 깨우지 않으시면 내가 성장하는 즐거움과 내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즐거움과 내가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끼는 감각이 사라지거든요. 아직까지는 주님만을 기뻐하는 건 아니죠. 주가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것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은 다른 감각들이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인생에 제가 적어놓은 건 큐티니까 적어놓은 건 나한테 보석이 아닌 것들. 보석이 아닌 건 성공하는 건 보석이 아니에요. 그쵸? 보란 듯이 뭐 보라 나무의 순교회를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런 마음이요, 내 인생이 평생 안 되느냐? 아니에요. 전 가끔 그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노회 가면 꼭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노회만 가면 왜 이렇게 날 불쌍하게 쳐다보는지. 나 암 굶어 죽는데 이렇게 되게 가련하게 쳐다보면 왠지 좀 뭔가 내가 보란 듯이 뭔가를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가 있죠.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는 건 나한테 보석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그런 거 예민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설교 반응 같은 거. 그쵸? 그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들의 설교 반응 같은 거. 강의 반응 같은 거. 그런 거가 되게 좋으면 되게 좋고, 반응이 되게 안 좋으면 좀 안 좋고. 여러분, 좋은 설교인데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갖는 거에 대해서. 그쵸? 저 이거 선물 받았어요. 요거 말고 비슷한 거 또 하나 선물 받았거든요. 보시면 최근에 제가 그 두 개만 돌려 입어요. 예. 예. 좋은 옷을 받아서 이 옷을 입고 이 옷이 멋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옷만 자꾸 입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아끼던 어벤져스 티셔츠도 있고 제가 사랑하는 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밀려난, 평일로 밀려난 거죠. 예. 이게 주일용, 평일용 이렇게 했는데 조금 조금씩 예전보다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조금 조금씩 갖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좀 지나치게 많이 느낄 때도 있어요. 좋아하는 건 괜찮은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거,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보다 제가 은혜 받았던 걸 그냥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어요, 이번 설교에는. 제가 은혜 받았던 건 뭐냐면요. 제 수준에서는, 수준이 꽤 있잖아요, 그래도. 제 수준에서는 아주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나에게 보배가 되세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이 나를 살게 합니다. 어느 정도 바울이랑 비슷한 면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인생, 내 자신, 삶 이런 것들을 느낄 때에만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고 그게 나답고 그게 삶답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사라지면 내 인생이 같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되게 중요해요. 이것은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저한테 뭐가 없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감아서 우겨쌈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선명한 구도가 약한 거죠. 그렇죠? 선명한 구도가 약해서 가끔은 이게 되게 소중한데 나한테 별로 안 소중한 것이 소중한 것이냐 저한테 튀어들어오면서 이것이 일정 부분 훼손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훼손된 다음에야 어이구 큰일 났다 라고 다시 그리고 또 그리고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나가 또 훼손된 데야 어이구. 그러니까 바울처럼 이 보배를 질그릇에 선명한 분배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다른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이 중요하고 이 일이 중요하고 이 가치가 중요하면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조금 더 포기할 수 있고 그것을 향해서 투자해 나가야 된다라는 선명한 분배가 저에게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한테는 그냥 이 구도 자체가 싫어서 그냥 나는 그냥 다 완만하게 평균적으로 요것도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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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특별한 게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중요하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라면 인생에 특별한 중요한 게 필요하다는 거가 이 설교의 적용이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특별하게 중요한 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이 빛나요. 자, 여러분 특별한 게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을 이루는데 일정 부분 피로감이 동반된다는 사실에 너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내 인생의 중요한 걸 이루는데 일정 부분 피로감이 동반되는 게 정당한 거지 부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많이 노력했는데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당한 거겠지만 일정 부분 피로감이 동반되는 것들을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힘들다고 해서 이거는 좀 왜 힘들게 이게 돼야 되냐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소중한 걸 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좀 투자할 만한 용기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까지는 일반론. 이만큼만 은혜를 받아도 저는 이것도 말씀이고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한테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여러분한테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가르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다른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보석이 되면요 인생 의미 전체가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장 소중하게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가시면 좋겠고 조금 더 가신다면 내 인생에 그 소중함이 있는데 내가 행여는 것을 소홀히 여기 있었다면 오늘 좀 결단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내가 이게 집중하겠다. 내가 내 것을 좀 더 집중하겠다. 이것을 지켜내겠다. 내게 소중한 것인데 내가 무슨 가장 값진 결혼 반지 같은 것을 그냥 싱크대에 돌리고 선반에 놔두고 그냥 아무데나 놨구나. 잊어버리고 찾고 잊어버리고 찾고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진짜 잊어버릴지도 모르는데 그럼 안 되겠구나. 내가 어디에 두는지 선명한 자리를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을 그걸 갖다 놔야겠다라는 결단이 여러분들 필요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수준이 더 높으신 분들은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과 여러분들의 무엇인가를 포기해내는 것들 가운데 적용될 수 있으시겠죠. 그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내게 필요한 영적인 집중력을 다시 한번 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서너 가지를 제가 적어놨네요. 첫 번째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다. 이 얘기를 제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이 본문을 읽고 부러우셔야 됩니다. 전 부러워요. 부럽지 않습니까? 이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멋있지 않아요? 와, 사람이 이렇게 빛나는 거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빛나는 거여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이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깊게 신앙을 모르는 것 같다. 내 인생은 때때로 빛나는 한 가지를 갖고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는 그런 삶의 구조가 아니라 완만하게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닌가. 바울은 이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서 내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싸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내가 인생을 쓸 그 무엇을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요 단연코 선물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문장들을 적어놨어요. 헌신이 당위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주가 여러분들을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당위가 되는 헌신은요 율법주의보다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율법주의는 그래도 몇 개 지키라고 정해놨지. 근데 헌신이 당위가 되면요, 헌신이 율법이 되면요, 이거는요 사람을요 갉아먹을 수가 있어요. 왜요? 모든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어려워집니다. 헌신은 100% 자발입니다. 헌신은 선물로 내가 내 인생을 쓰고 싶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지 누군가 내 인생을 억압하는 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과정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과정이 불편한 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과정이 불편한 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걸 못 가졌기 때문에 과정만 많이 보여요. 그렇죠? 원래 결혼 안 했을 때 결혼해서 이렇게 약간 못 꾸미고 못 놀고 못 돌아다니고 이러면요 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싱글들이 여러분 걔들 안 힘들어요. 걔들 그건 힘들다고 얘기하고 부럽다고 얘기해요. 근데 걔들 안 힘들어요. 왜요? 그거 없이 생긴 게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고 안정감이 있고 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힘들게 일하니 너 사업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겠다. 얘 뭐 24시간 동안 18시간 일하네. 진짜 힘들겠다. 걔 안 힘들어요. 걔 안 힘들어요. 걔가 가진 게 안 보이고 내가 없어지는 것만 보이니까 자꾸 힘들다고 보이는 거예요. 과정을 보는 습관을 버리세요. 목적을 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내가 그걸 아직 안 가졌기 때문에 그 과정을 투자해야 되는 것만 크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요. 목적을 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내가 무엇을 얻고자 이 과정이 필요한지를 보셔야 그 과정을 감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인생이 별거 없다는 생각을 제발 버리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세요. 별거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어딘 줄 알아요? 내 인생은 별거 없다가 최대치인 거예요. 내 인생이 별거 없다고, 인생이 별거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 인생 별거 없지 않아요. 여기 있는 앉아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인생이 별거 없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인생이 별거 없는 인생을 살지 않았고요. 별거 있는 인생을 살았고요. 빛난 인생을 살다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별거 없다 느낄 때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빛나는 걸 내가 빨리 찾아야겠구나. 내가 놓치고 있구나.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셔야지 마치 진리를 깨달은 양, 인생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얻은 양, 인생은 별거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지금 별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걸 찾아가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 별거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이 되어서 내가 더욱더 주를 앙망함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무엇인가 깨달은 것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신앙은 의외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보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한 일반론적인 얘기는 다 동의가 되지만 그 빛나는 것이 사람이고 일이고 어떤 가치이고 어떤 꿈이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그 빛나는 것 때문에 인생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계속 그것을 지키십시오. 근데요, 가장 빛나는 것이 신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나에게 큰 지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나가시는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괜찮아질 때 이 사람이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물로서의 헌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소명과 비전, 이번주 헌신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막연히 내 인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 막연히 내가 하나님한테 뭘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는 부담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과 소명과 사명을 갖고 그것이 나에게 보배가 되어서 그것을 향해 헌신해 나가는 삶, 그 삶이 얼마나 값진가, 그 빛을 먼저 보시고 그 빛을 여러분 삶으로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내 인생에서 아, 이건 내가 되게 중요하다, 이걸 위해서 다른 것들도 쓰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돌아보기에 여러분에서 언제 제일 빛났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사람이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 마음의 제일 중심이 됐을 때가 제일 빛나기도 한다는 거 아세요? 그냥 만만하게 사는 사람보다요, 함정에 빠져서 그래서 어떻게든 헤어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빛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인가 소중한 걸 마음에 품고 있을 때가 가장 빛납니다. 빛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 내게 소중한 것이 내 안에 잊혀지고 있었다면 그것이 다시 한번 기억되면서, 그것이 사람이건 비전이건 그것이 내 안에 다시 한번 기억되면서 거기서부터 내가 좀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깨달아서 그 신앙으로 다시 한번 빛난 인생을 살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유롭게 5분 정도 묵상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좀 더 깨달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인도를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아버지여,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보배를, 이 보석을, 내 인생의 이 가장 값진 것을 내 인생에 담았으니 내가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무엇에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이루어나가는 과정에 함께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아버지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그러한 길로 내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나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균형 잡힌 생활처럼 조금 놀아야겠고 조금 편해야겠고 조금 안정돼야겠고 조금 의미 있어야겠고 그렇게 적당히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에, 하나님의 정말 의미 있는 것에 내 인생을 조금 들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내 인생을 좀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사람, 열정의 사람이 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완만한 강처럼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곡처럼 폭포처럼 아버지 저희가 파도처럼 나아가는 것들도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꿈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소망을 따라서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과정에 어려움들이 좀 있다 할지라도, 불편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아버지 불편해하지 않고 아버지 내가 그것을 해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속에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질그릇에 내 보배를 당했습니다. 보배를 담았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과정을 견뎌낼 것입니다. 이 소중한 가슴에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게 하셔서 내가 그것을 잡느라 그것을 붙잡느라 내가 기도하느라 말씀을 보느라 고민하느라 하나님 앞에서 내게 아버지 다시 한번 세임을 얻고자 하느라 아버지 내가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인생을 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미 공동체 가운데 그런 내가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주여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내면이 어떤지 들여다보시면서 나가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보냅시다. 치유하는 것들이 있다면 치웁시다. 그리고 드러나야 할 것들이 있다면 드려놓으시고 깨끗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깨끗게 합시다. 여러분 나는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막 가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내면을 가꾸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건강한 관계에 감사하시고 소중히 여기는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관계 또는 회복을 기대하시고 그 속에서 지혜롭게 해야 될 여러분들의 지혜를 구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공부하고 계신 분, 일하고 계신 분, 여러가지 업무나 상황 속에 있는 분, 여러분 구체적으로 작은 것들의 주며 광명이 필요합니다.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대로 하는 것이 진짜 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뭐가 낫습니까? 내 안에 바른 판단을 주고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내면과 관계와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 하셔야 되는 기도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립시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지 못했다면 오늘은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내면과 관계와 현장을 위해서 우리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지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들의 내면을 주님께 돌아보시옵소서. 이들의 내면을 주님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내면을 주님께 돌아보시고 만져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까워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이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까워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들을 축복하며 기대하오니 아버지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들과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들과 아버지의 나약한 마음들과 욕망의 마음들과 죄악된 마음과 완고한 마음들 모두 한 번 더 내리게 하시오며 저들 가운데 함께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다시 한번 담입혀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정부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과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진리를 향한 사랑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건강한 것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들의 마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부정한 것들이 몰려들어오고 건강들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내 건강한 것들이 들어오고 지루한 것들이 쫓겨나는 역사에 일어나길 바라오니 우리의 마음을 건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들의 관계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주 상처주고 상처받는 관계 아주 억눌리고 억눌림 받는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오며 이들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주고 은혜받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영을 미치며 온유한 영을 받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들의 관계 가운데 축복하셔서 아주 관계 가운데 사람들 앞에 메말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얹혀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며 또한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들 가운데 건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들의 현장 가운데 돌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공부하는 과정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내 인생 미래에서 걸어가는 확신을 가지고 확신과 오늘 향해서 최대한 나는 담백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께 축복하시며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잘하는 것이 주님 앞에 깨달아 알아 내가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면 감당할 수 있는 결단을 하시고 내가 대응하고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쌓은 일들을 하시고 지혜롭게 배우기 때문에 배울 마음들 돌아가셔서 이들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길을 서서 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바로 서길 바라오니 남의 순교회가 너희께 축복하기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혹시 나를 괴롭히려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으로 바라봤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선물로 네 인생을 써야 하는 답 있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저희가 듣는 마음, 들을 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에 별다른 중요한 것이 없이 그저 그렇게 삶이 다 그저 그렇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빛난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무료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인생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꿈을 향해서 빛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